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하원이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개인 지원금 $2,000 증액한 코로나 부양 법안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275대 반대 134로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의회는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 합의로 개인 지원금 $600를 지급하는 부양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막판에 법안에 서명하면서 개인 지원금을 $2,000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하원 표결에서는 일부 공화당 의원도 증액된 부양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상원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지원금 증액에 부정적인 공화당 의원이 많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한편 이날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국가 안보 조치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2021 회계연도 국방 수권 법안을 재의결했습니다. 상원은 이르면 오늘 하원을 통과한 코로나 부양 법안 수정안과 국방 수권법 재의결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핵심 국가안보 분야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외교안보팀과의 회의에서 우리는 국방부와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정무직 지도부들로 인해 장애물에 직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팀은 미군 병력의 전 세계 준비태세와 적을 억제하기 위한 작전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필요로 한다면서 우리는 혼란의 가능성과 적으로부터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국방부 등 기관들이 진행 중 예산 계획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어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많은 안보기관들이 그동안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인력과 기능, 사기 차원에서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2021년 새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를 치유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새해를 앞두고 어제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격차를 확대했으며 식량 부족과 대량 실직 등이 벌어졌다면서 올해 시련과 비극, 눈물의 해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지구를 치유하기 위해 단합할 것을 촉구하며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영향으로부터의 치유, 부서진 경제와 사회의 치유, 분열의 치유를 강조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특히 새해가 다가오고 우리는 희망의 광선을 보고 있다면서 사람들이 이웃과 낯선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의 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군은 성명에서 두 정상이 통화해서 양국 관계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것이 양측 모두의 진정한 이익이라면서 양국 관계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이 국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공통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이 두 나라를 억압하고 분열하려는 모든 시도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으며 국제적 공정함과 정의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방패를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정례적인 소통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또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두 나라 주둔 미군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오늘 울산과 군산, 평택 미군기지 내 병원 등 3개 시설에서 군과 민간 의료인력과 지원인력 등 필수인력을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도 어제부터 요코타 공군기지 등 6개 기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은 지금까지 약 8,000회 투약분의 백신이 지난주 주일 미군 기지에 배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프리카 말리에서 테러리즘 격퇴 임무를 수행 중이던 프랑스 병사 3명이 어제 폭발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날 말리 홈보리 지역에서 작전 중이던 장갑차가 폭발물 공격을 받아 병사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애도 성명을 통해 테러리즘에 맞서 싸우겠다는 프랑스의 의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올 한 해 대북 제재 명단 추가 건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가장 적은 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공포됐습니다. 이 법에 반대하는 한국 내 민간 단체들은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연말 기획 전환기 속 한반도, 오늘은 전례 없는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 남부와 황해도 가끔 구름 많고 새벽부터 오전까지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1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 영하 21도에서 영하 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 내지 4m, 서해 앞바다 2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 한 해 미국 재무부가 대북 제재 명단을 추가한 건수는 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가장 적은 수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8일 현재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올해 대북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건수는 모두 4건입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올해 1월 대북 제재 대상 추가 지정 발표를 시작으로 3월과 11월 그리고 이달까지 총 4차례 제재 대상이 오른 기관이나 임무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별로 분류하면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서 2건, 북한 해킹 그룹에 대해 1건, 북한 석탄 불법 수출과 관련해 1건입니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제재 대상 지정은 각각 1월과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1월에는 북한 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베이징 숙박소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제재 위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고, 11월에는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조선철산종합무역과 러시아 건설회사인 몽란 LLC가 북한의 강제노동 수출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사이버 분야에서는 올해 3월 북한 해킹그룹으로 알려진 라자루스 그룹이 설치한 암호화폐의 돈 세탁에 연루된 중국 국적자 2명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달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과 중국, 영국 등에 각각 본사를 둔 해운업체 6곳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석탄 수출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제이슨 바틀렛 친미국 안보센터 연구원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재무부의 제재 대상 지정은 북한의 불법 자금 활동을 막기 위해 미국이 어느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those illicit proliferation finance activities are directly linked to North Korea's
바틀렛 연구원은 북한 노동자 파견, 해킹, 석탄 수출 등과 같은 불법 확산 금융 활동은 북한의 제재 회피 전략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라며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만큼 미국은 이를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택성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대북 제재 대상이 추가되는데요. 지난 4년 동안의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가운데 연도별로 비교하면 어떤 수준입니까?
네, 올해 나온 4번의 재무부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요. 개인 2명과 기관 10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가장 적은 수입니다. 앞서 2017년과 2018년에는 9건, 12건의 제재 대상 지정 발표를 통해서 각각 130개 이상의 인물과 기관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후 지난해에는 5건의 지정을 통해 약 40개 기관과 인물 등이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 강도가 약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요,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이를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brags about having maximum pressure, but it's never been maximum. He announced
특히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에 미국 법과 미국 금융 시스템을 위반한 300개 기관이 있다고 발표했음에도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신 미국 안보센터 제임스 바틀렛 연구원은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와 관련한 활동에 변화가 생긴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북한이 이와 같은 변화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Treasury Department and all departments of the U.S. government has been very focused.
재무부뿐 아니라 다른 미국 정부 부처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바틀렛 연구원은 중국의 미국 국내 문제에 대한 간섭과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러시아의 국방 국내 문제 간섭 등이 북한 활동의 많은 부분과 미국의 대북 정책을 덮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과 기관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요, 490개 단체와 개인이 이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개인 177명과 그리고 기관 313곳입니다. 개인에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 북한의 최고위 관리뿐 아니라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절취한 암호화폐 돈 세탁에 연루된 중국인 테닝인과 리자동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기관에는요, 국방과학원, 정찰총국, 조선무역은행, 노동당 선전선동부와 조직지도부, 노동당 39호실 등 북한의 핵심 기구들과 만수대 해외개발회사 그룹 라자루스와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이 적용 대상에 올랐습니다.
제재 대상 추가 지정 외에 재무부가 북한 제재와 관련해서 취한 조치는 또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네 건의 제재 대상 지정 발표 외에 주목되는 재무부의 조치는 대북주의보 발령입니다. 재무부는 올해 세 차례에 걸쳐 대북주의보를 발표했는데요. 첫 주의보는 4월에 발표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5월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관련한 주의보, 그리고 세 번째가 9월에 나온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주의보입니다. 사이버주의보는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 전 세계 금융기관을 공격하고 이를 통해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 관련 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이런 행위에 가담하는 자들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한 조치는 다소 새로운 분야 아닙니까?
네, 사이버와 관련해서는 지난 4월의 주의보가 첫 번째였는데 그만큼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사이버 분야에 대해 규제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실제 북한이 이를 이용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It's very hard to regulate. It's very hard, therefore it's very hard to punish. And North Korea has been taking advantage.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움직임에 나선 것은 긍정적인 일이며 앞으로 이 분야에서 더 많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밖에 두 개 주의보는 각각 북한의 불법 해양 활동 그리고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 활동 등을 경고하며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지를 명시한 것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2020년은 미국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한 해였습니다. 북한은 바이러스 차단을 이유로 연초부터 국경을 전면 봉쇄한 채 외부와의 인적, 물적 교류를 사실상 중단했고 이로써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려는 미국과 한국의 움직임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BOA는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돌아보는 다섯 차례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북한이 취한 전례 없는 국경 봉쇄 조치에 대해 살펴봅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던 올해 1월, 북한은 국경 전면 봉쇄라는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취합니다.
최선의 선택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해서 이 비루스가 침습할 수 있는 모든 공간들을 선제적으로 차단 봉쇄해서 감염 폭로를 완전히 막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육로와 항로가 전격 차단되고 이후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열차 운행과 선박 운항도 중단되거나 대폭 감소했습니다. 또 북한에 주재하던 외교관들과 국제기구 직원들이 대거 북한을 빠져나가고 북한 당국도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등 북한의 외부 세계와의 단절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는 북한의 대외교역, 특히 경제 부문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3월 수출과 수입액은 각각 61만 6천 달러와 1,803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모두 20년 전으로 후퇴한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두 나라 무역액은 4월과 5월에 접어들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7월 북한이 또 한 번의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발표하면서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가장 최근인 10월과 11월 두 나라 무역액은 각각 165만 달러와 127만 달러로 두 달 연속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밖에 일부 언론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내 상점들에서 주요 생필품이 사라지고 북한 원화의 미달러 환율도 급격히 하락했다고 보도하는 등 외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또 공식 기록에 잡히지 않은 북한의 석탄 수출과 유류 수입 역시 최근 중단된 정황이 민간 위성 사진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이미 깊어진 북한 경제의 다른 부정적 요소에 뒤이어 발생한 형태로 닥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위 조지타운대 교수입니다.
We talk about this specifically the impact of the pandemic. Remember this is under the after a huge cutback in trade has already happened.
전염병이 북한 경제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현 상황은 이미 제재로 경제가 크게 추락한 뒤에 일어난 일이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제재로 인해 이미 충격을 받은 북한 경제가 또 한 번의 충격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의 여파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외부 교역이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후퇴한 북한 경제를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또 한 번 떨어뜨렸고 여기에 더해 올해 여름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까지 경험하면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올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곳곳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9월에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강타해 최악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브래들리 베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BOA에 북한이 신종 코로나 사태 전부터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삼중고에 시달리게 된 북한 경제가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북한 경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경제가 더 생산적이고 자립적이어야 하고 수입품을 국내산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기존의 문제에 새롭게 해결해야 할 사안까지 겹쳤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현 단계에서 북한 경제 전반에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생산 분야와 무역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관련인들의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또 노동자들은 이런 여파로 실업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제재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7년까지만 해도 수출을 통해 연간 25억 달러, 또 해외 노동자들과 관광 수입으로 각각 5억 달러와 2억 달러 등 연간 30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돼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이 액수가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북한이 삼중고를 겪으면서 잃은 외화 수입만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취해진 북한의 강도 높은 국경 봉쇄 조치는 국제사회 제재 그리고 자연재해와 겹치면서 최악의 경제난으로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국경 봉쇄는 비단 경제 분야에서만 관측된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올해 국경을 막는 등의 물리적 조치 외에도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최소화하고 정치적으로도 외부와의 교류를 거부하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미국 정부는 전염병 대응에 취약한 나라들의 인도적 지원을 제안하며 여기에 북한도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3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아시아 언론들을 상대로 한 전화 브리핑에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북한에 직접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We've done that through the World Food Bank and made clear that we would do all that we could to make sure that their humanitarian assistance could get into that country.
미국은 북한이 도전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명백해진 초기부터 지원을 제안했으며 UN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이후 미국은 몇 차례 더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북한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으며 올해 11월엔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대북 제재 면제 품목을 확대하고 면제 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는 조치에도 주도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움직임에 화답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보였습니다. 또 올해 초엔 한국의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상 간 만남 방식인 톱다운 외교가 다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생일에 대한 덕담을 하면서 그 메시지를 우리 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께 꼭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하셨고
당시 미국의 전문가들은 생일 축하 메시지에 대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려는 노력이라고 분석했지만 올 한 해 미국과 북한 사이엔 어떤 대화 자리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볼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6월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민간단체에 따르면 올해 현지 지도 등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2012년 집권 이래 최저 수준인 쉬운 3차례에 그쳤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이 가장 활발한 공개 행보를 보였던 2013년 기록한 212차례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 지난해 85차례와 비교해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2020 연말 기회 전환기 속의 한반도, 내일은 올 한 해 남북관계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미국 의회에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진 해였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은 데다 동맹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적 인식과 중국의 부상 등 여러 요인이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한 해 미국 상원과 하원에 발의된 한반도 관련 안건 중 미한동맹에 관한 법안과 결의안은 총 5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2월 상하원에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하며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각각 발의됐습니다. 상원에서는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 하원에서는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인 민주당 아미베라 의원과 공화당 테드 요호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마키 의원과 베라 의원은 또 미 대통령이 임의로 미한 상호 방위 조약 정책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양국 간 동맹 강화를 위한 같이 갑시다 법안을 상하원에 각각 동반 발의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 톰수호재 하원 의원은 지난 1월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또 다른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 안건은 모두 미한동맹은 동북아시아의 번영과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 증진의 린치핀, 즉 핵심축을 이룬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의회가 처리한 한반도 법안과 결의안 중 미한동맹을 강조하는 안건은 총 3건으로 역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상원은 지난해 공화당 제임스 랭포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한동맹 지지 결의를 지난 1월 한반도 첫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원은 상원의 이 결의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수호재 의원의 결의와 베라 의원의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결의를 동시에 지난 11일 한반도 마지막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2020년 미 의회에서 미한동맹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건 올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은 데다가 동맹의 비판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 관한 우려, 중국의 부상에 따른 역내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 필요성 등 여러 요인이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은 지난 6월 25일 상원 본회의 연설에서 미한동맹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평화와 번영 유지는 더 이상 동맹국과 친구 없인 달성할 수 없고 또 이들이 없었다면 달성할 수 없었던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Maintaining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roughout the Indo-Pacific is an effort that can no longer be and never could be accomplished without all allies, without friends.
의회의 이런 움직임에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과 연계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의회는 미한 동맹 관련 법안과 결의안을 통해 양국의 조속한 방위비 분담 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미한 상호 방위 조약과 주한미군 유지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문구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의회는 2021년에도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라는 동맹 과제를 한반도 현안의 우선순위에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뉴스 이종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로 예정된 노동당 대회에서 핵 역량을 강조하며 대미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한 조치도 모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네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까지 스스로 성공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핵무기 개발 역량밖에 없다면서 다음 달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이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2016년 7차 당대회와는 달리 핵무기와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에 상당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과 동등한 급에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가 북한을 존중하고 북한을 위해 상황을 개선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란 설명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당대에서 미국에 대한 압박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당 창건 기념일인 지난 10월 10일 열병식에서 북한이 신형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 다른 현대화된 재래식 무기를 선보인 것을 토대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핵 역량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유화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 출신인 숙임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당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당대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숙임 연구원은 북한이 국경 봉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크게 줄어들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경제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겁니다. 한편 베넷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경제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새해 첫날 신년사를 발표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맥스웰 선임 연구원과 숙임 연구원은 신년사 진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올해처럼 발표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맞춰 신년사를 당대의 연설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대외 메시지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기다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어떤 확정적인 대미 메시지를 내놓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한국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공포돼 석 달 후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국 내 27개 민간단체들은 이 법이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반인도적인 북한 체제를 이롭게 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9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공포했습니다. 관보 게재를 통해 이루어진 공포는 확정된 법률이나 조약을 국민에게 알리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 행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미화로 약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쳤습니다. 공포된 법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이 법은 내년 3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단체, 변호사단체 등 27개 시민단체들은 이에 반발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29일 서울에 있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내세우고 있지만 인과관계가 없으며 가족으로부터 최소한의 쌀, 의약품 등 지원도 못하게 하는 반인도적인 김정은 폭압체제 수호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재평 탈북자 동지회 사무국장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입니다.
접경지역에서 삐라를 뿌리는 것이 만약에 북한의 도발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국군이 군사훈련 하는 것도 뭐 만약에 북한이 도발로 간주해가지고 협박을 하면 군사훈련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단체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죄형 법정주의,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 등을 침해, 위배한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에는 이민복 북한동포 직접돕기운동 대표, 박정호 큰샘 대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사단법인 물망초,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등 27개 단체와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도 이날 오후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따로 냈다고 법률 대리인인 이현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이 법의 이른바 독소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민단체들과 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지만 비무장지대 지역 주민들의 생명이나 안전과 같은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한 해석 지침을 법 시행 전에 만들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 법의 24조 3항은 금지행위 가운데 하나로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면서 전단 등에는 광고 선전물과 인쇄물, 보조기억장치, 금전을 포함시켰고 살포의 개념엔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제3국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전달까지 규제한다는 해석을 낳으면서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논란은 국제사회로 번져 미국과 영국 의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고 미 하원 일각에선 청문회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앞서 지난 21일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세계 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며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혀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법 개정 이전에 여론 수렴 작업이 미흡했다면서 헌법 소원을 계기로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청문회 등을 통한 견제가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고요. 국내적으로는 여론이 반반으로 갈리면서 남남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한국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해석 지침 등을 통해 이 법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전시 작전권 전환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내년 안보 정세와 함께 미군의 교리 변화가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서욱 국방장관은 28일 2차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평가회의에서 내년 전환 조건 조기 충족을 위한 역량 확충 노력을 지속하고 한미 당국 간 공동 전환 조건 평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구체적으로 전작권 전환 관련 전략 문서 공동 초안 합의와 총 3단계에 이르는 검증 과정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완전 운용 능력 FOC 시행을 위해 미한 두 나라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조속한 전환을 원한다면 상호 합의한 전제 조건들을 완벽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달성할 수 있는 시한 기반의 성실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한 당국이 합의한 3대 선제 조건은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입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은 미한 안보협의회 SCM에서 모든 조건들을 다 추진하는 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은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내년 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한 변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연합훈련 재개 여부, 대통령 선거 등 한국의 정치 일정과 북한의 도발 여부, 미군의 교리 변화 등을 꼽았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빈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8일 VOA에 연합훈련 재개 여부의 경우 당장 FOC 검증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지만 바이러스 확산 여부와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향후 카투사 등 한국군 소속 일부 인력에 적용하는 것을 두고 협의 중이지만 적어도 한미연합사령부의 한국 측 본부 인력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include vaccinating all the members of the ROC US Combined Forces Command Headquarters.
한미연합사령부 본부 인력 전체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이 선행돼야 내년 2월 3월께 효과적인 전술 차원의 지휘소 연습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 요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내년은 대선 일정 등 한국 내 정치적 변수가 요동치는 민감한 시기라는 점을 지적하며 전제 조건의 완벽한 달성은 한반도 안보에도 직결하는 사안인 만큼 이 같은 외부적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내년 한미연합사령관 교체 여부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군 실무자들의 견해가 일치한다며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한국 내에서 합의 전제 조건의 재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당초 합의했을 당시와 비교해 안보 환경이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라며 두 나라 군 당국이 이 문제를 진솔하게 수면 아래서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But that's something that the military committee must take up. It's not something that should be publicly, debated.
그러나 이런 논의는 철저하게 양국 군 당국이 중심이 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며 특히 당초 합의한 조건들이 단순히 비현실적이라고 공개적으로 제기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군이 여전히 C4ISR,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분야에서 역량 확보에 뒤처져 있다며 향후 검증평가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다영역 작전을 시행할 수 있는 군대로 탈바꿈 중인 미군의 교리 변화는 이 같은 연합군 간 역량 격차를 더욱더 벌릴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영역 작전은 기존의 하늘, 땅, 바다, 사이버, 우주로 분리해서 담당했던 미군의 작전 영역에 대해 각 군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면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미 국방부는 자체 다영역 작전 교리를 올해 안에 완성하고 내년에 합동군에 이런 역량을 적용한 뒤 2022년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을 대상으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전시작전권 전환의 핵심은 한국군이 실제로 연합군을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라며 미국이 향후 보다 정교한 전술과 교리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는 전제 요건 달성을 위한 기준이 기존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U.S. is adopting even more sophisticated strategies and tactics and deployments, etc. It means that in a way the bar has been raised higher.
이 같은 역량 격차는 단순히 새로운 무기체계의 실전 배치나 지휘 통제 기반 시설의 개선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한국군 핵심 인력에 대한 훈련과 양성도 수반된다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특히 미래 연합사를 지휘하게 될 잠재적 한국군 사령관 양성을 지금부터 본격 시작해야 한다며 미군의 새로운 교류와 전략에 대해 폭넓은 이해 없이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 정부가 북한 당국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북한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 산하 납치 문제 대책본부 사무국은 24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다룬 2006년 영화 메구미 갈라 놓여진 가족의 30년을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무료 상영했습니다. 26일까지 사흘간 상영되는 이 영화는 1977년 11월 15일 13살 나이로 니가타현 니가타시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 씨와 그 가족 그리고 다른 일본인 납치자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납치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국민의 여러분께
납북자 문제에 대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일본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이런 영화 상영회를 기획하게 됐다는 납치문제 대책본부 사무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지난 9월 사임한 아베 신조 총리의 뒤를 이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앞서 22일 도쿄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조기에 만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관해 협력해 나갈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자신의 내각에서도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바이든 당선인과 만나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미국의 연계를 심화시켜 가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토 가츠노부 관방장관은 24일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올해 잇따라 사망한 건 통한의 급치라면서 일각의 유해도 없다는 인식을 가슴에 새기고 모든 피해자의 귀국을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2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논평은 일본이 떠드는 납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문제라며 일본 정객들이 계속 납치 문제를 거들면서 국제사회와 연대를 떠들어대는 건 정치적 목적 실현에 악용하자는 데 더러운 속심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앞서 일본 정부가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납북 일본인 피해자는 17명으로 이 중 5명은 2002년 귀환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13명뿐이며 8명은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주한미군이 의료진 등 필수 인력을 우선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0명을 넘은 가운데 전파력이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까지 겹쳐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은 29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와 오산과 군산 공공기지의 방역 최일선에 근무하는 의료진과 지원 인력 등 필수 인력을 대상으로 모더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앞서 28일 접종 개시를 하루 앞두고 미군 라디오 방송인 AFN 등을 통해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장병들에게 접종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군 배속 한국군인 카투사와 한국인 근로자 등에 대해선 본인이 희망하면 향후 모두에게 백신을 접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카투사의 백신 접종과 관련해 28일 주한미군 측에서 공식 협의 요청을 해와 접종 대상과 일정 등 세부적인 사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앞서 지난 25일 모더나 백신 1차 물량을 한국에 반입했고 자격을 갖춘 모든 주한미군 공동체 관계자에게 접종한다는 원칙에 따라 추후 백신 생산 상황에 맞춰 추가 보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방역당국은 전파력이 기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7배 센 것으로 알려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으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2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영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일가족과 비행기 내에서 접촉한 사람이 총 17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잠복기가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자가 격리 중이며 증상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 런던에 거주하던 일가족 4명은 지난 22일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영국에서 급속도로 확산 중인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일가족과 별개로 지난달 8일과 이달 13일 영국에서 입국한 다른 일가족 4명도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세균 한국 국무총리의 29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어 확산된다면 우리 방역체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방대본은 검역 시스템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서 위험국가로부터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또 29일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046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성탄절 연휴 기간 세 자릿수로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온 겁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3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온 영향이 컸습니다. 또 하루 사망자는 40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고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확진자의 확실한 감소세나 뚜렷한 반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30대 탈북 남성 제이크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제이크 김 씨는 미 서부 유타주에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쓰는 북한 이야기 이북놈TV의 제이크 김입니다. 네, 이북놈 맞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듯 고개를 살짝 돌리고 앉은 이 남성.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데요.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버 탈북 남성 제이크 김 씨는 여느 탈북민 출신 유튜버들처럼 이 북한의 속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주제를 정합니다. 그들은 왜 세뇌를 당하게 될까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북한의 세뇌 교육 방법은 지난 8월 이북놈TV 첫 방송으로 올라온 영상물입니다. 주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인 만큼 제이크 씨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일화도 듣게 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그때 김일성이 죽어가지고 이분들 다니는 직장에서도 김일성 동상이 곡을 하러 갔어요. 모두가 무릎 꿇고 엎드려 곡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옆에서 곡을 하는 애인한테 속삭였어요. 너 내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울겠니? 여자분이 곡을 하다가 웃음이 나오는 걸 겨우 힘들게 참았죠. 웃음 참는 게 울음 참는 것보다 더 힘든 거 아시죠? 이 여자분 그때 웃음을 참지 못했다면 그냥 그날로 인생 끝나는 거였죠.
제이크 씨가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저는 2009년에 탈북을 해서 같은 해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고요. 한국에 한동안 살다가 지금은 미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북한에서 제 인생 스토리를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30대 탈북 남성 제이크 김 씨입니다. 2009년 한국에 정착하다 미국으로 이주한 탈북민 이민 1세 제이크 김 씨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것을 잘 몰라요. 아예. 심지어 뭐 노을스가 좋은 나라고 뭐 사우스가 더 나쁜 나라인지 막 이렇게 이 정도도 헷갈릴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 올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교 가다가 다 이제 집에서 그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게끔 됐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다가 도중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막 여유가 생겼어요. 이제 그냥 집에만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집에 있으면서 하도 답답해서 뭐라도 좀 해보자라고 시작을
갑자기 생긴 여유 시간 공부하고 가족을 돌봐도 이전보다 한가해진 시간을 활용해 볼 것이 있을까 생각했는데요. 제이크 씨는 북한에서 태어난 자신이 올해 유난히 많이 받았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유튜버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제가 이제 노을스쿨에서 왔으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김정은이 지금 안 보이고 있다고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만약 걔가 죽으면 누가 북한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너는 생각하니?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받았어요. 제가 제 주변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아 그래 그럼 그런 어떤 정치적 이슈 그리고 어떤 북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그럼 그것으로 어떤 소통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인권에 대한 이슈를 좀 더 이슈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좀 하고 싶고.
올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망설이 돌았던 때 받았던 질문이 계기가 되면서 생각만 했던 일을 실천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제이크 씨의 이북놈 TV에는 미국에 정착한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재미있게 다루는가 하면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무겁지 않게 진행합니다. 이스케이핑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영어 채널을 따로 마련해 지상 낙원이라고 선전하는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도 담았습니다. 영어 영상에는 당신이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라는 제목의 영상이 눈길을 끄는데요.
If you were unlucky enough to be born
만약 여러분이
place,
운이 나빠 이런 지옥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청자에게 던지는 질문이 의미심장합니다. 제이크 씨 자신에게도 던졌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나라 북한에 대해 깨닫게 해준 배경과 사건들, 제이크 김 씨가 사랑하는 아내도 모르게 북한을 탈출한 이유가 됐습니다.
제 고향이 일단 북한에서 큰 도시였는데, 근데 저희가 살던 곳에서는 그렇게 탈북한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보도 얻기가 굉장히 힘들고, 갔다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가 돌아도 진짜 어떻게 갔지? 그게 굉장히 큰 일처럼 우리는 생각이 됐었거든요.
제이크 씨는 2009년 탈북한 이후 공개적으로 알려본 적 없는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저는 남한 사회 동경이라든지 뭐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어떤 바깥 세상에 대한 궁금함, 그리고 바깥 세상이 지금 나의 삶보다 낫다는 어떤 그런 막연한 희망은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막연한 희망 때문에 탈북을 하게 된 건 아니고요. 탈북을 하게 된 동기가 두 가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 아빠 때문에 제가 탈북을 하게 됐어요. 저희 아빠는요, 아빠가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이 퍼블릭클리 말하는 건 지금 처음이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해요.
바로 아버지의 이야기.
제 아빠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 북한군의 장교였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그 군복무를 한 부대가 좀 특수부대? 스페셜 유닛 그런 부대인데, 그것을 뭐라고 불렸냐면요, 잠바 부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북한군의 국방장관을 하던 사람이 김창봉이라는 사람인데, 사람의 파워가 너무 커진 거예요. 군인들이 오히려 김일성보다 그 사람의 능력을 더 따르고 그 사람에게 더 순종하고 그 사람을 더 존경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북한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얘기를 해요. 그때 군대가 진짜 군대였다. 지금 군대는 다 도둑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그때 당시 그 김창봉의 권력의 파워가 굉장히 세져갔고 굉장히 인기도 많아지고 하니까 김일성이 이제 거기에 위협을 받은 거예요. 북한엔 2인자가 존재할 수 없어. 2인자가 존재한다는 순간 그 사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이크 씨는 일명 북한의 잠바 부대로 알려진 특수부대 소속된 아버지가 1969년 숙청된 민족보위상 김창봉 이후 불명예 제대를 한 후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빠가 굉장히 이제 옛날에 좋은 학교도 다니셨고 굉장히 정치적 감각도 있으시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세요. 저희 아빠가 비즈니스를 했어요. 부업으로 일도 다니면서. 그 금장사, 골드 비즈니스가 북한에서는 불법이거든요. 이게 금은 전부 다 흉성자금으로 김일성 39호실 그쪽으로 다 올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빠가 이제 그런 금장사를 너무 크게 하면서 북한에 있는 그 화교들 있잖아요. 중국인들. 이 사람들하고도 이제 같이 고려를 하면서 그러다가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금장사에 이어 골동품 장사까지 벌이던 아버지는 감옥을 오갔고 바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했습니다.
뭐 제가 제 아빠가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 얘기하자면 제가 너무 가슴이 찢어져서 그것을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너무 처참하게 이제 고문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몸무게가 이제 30kg까지 줄어들어요.
책 읽기와 글쓰기에 늘 시간을 보내셨던 존경하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떠올리는 제이크 김 씨. 유튜브에 올린 탈북에 필요한 네 가지 중 한 가지. 바로 탈북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이유를 풀어나갔습니다. 뷰의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유타주 탈북 남성 제이크 김 씨의 두 번째 사연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89년 12월 29일 체코슬로바키아의 극작가이자 인권운동가 출신 바츨라프 하벨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프라하에서 태어난 하벨은 명문 지식인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산화된 체코슬로바키아 치하에서 학교 교육과 직장 배정 등의 불이익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본격적인 극작가의 길로 들어섰고 1968년 프라하의 봄 당시에 소련군의 침공을 알린 자유 체코슬로바키아 라디오 활동으로 극활동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민주화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77헌장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전체주의에 저항하고 여러 차례 수감되며 4년간 옥고를 치르면서 장기간 민주화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12월 29일 체코슬로바키아 벨벳 혁명을 주도하며 공산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화 시대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로써 하벨은 41년 만에 처음으로 비공산당 출신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이후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 분리 후 체코의 초대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바츨라프 하벨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마지막 대통령과 체코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것입니다. 1940년 12월 29일 유럽 전체가 제2차 세계대전에 휘말려 있던 1940년 12월 29일 독일 나치군이 영국 런던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합니다. 석 달 전부터 영국의 주요 산업도시를 폭격해온 독일군은 12월 29일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런던의 건축물에도 무차별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날 런던에서는 3시간에 걸쳐 계속된 폭격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런던의 주요 건물들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다음 날 신문은 독일군의 무차별 폭격에 살아남은 성 바오로 성당 사진을 크게 실었습니다. 검은 연기에 휩싸인 대성당은 혼돈과 참화 속에서도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윈스턴 처칠 수상은 모든 자원들을 대성당 인근에 집중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대성당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말했으며 만일 대성당이 무너진다면 이 나라의 국채 또한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이전부터 런던의 명물로 영국인들의 사랑을 받던 세인트 폴 대성당은 이 사건으로 인해 단순한 명소를 뛰어넘어 대공습에도 무너지지 않는 영국인이 가진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게 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